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네, 지난주 내내 화제였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있었고요.
예.
특히 정상회담하고 의회 합동연설이 큰 관심을 끌었어요.
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죠.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는 소식, 또 한 주간 북한 인권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한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죠. 어떤 문제를 논의했나요?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력과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요. 60주년을 맞는 양국의 동맹관계, 또 동북아시아와 세계 무대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평가를 했고요. 그 밖에도 경제협력 문제도 다뤘습니다.
네,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전 행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맞는 백악관의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두 정상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기회가 됐습니다. 실무 방문에는 정상회담만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번에는 오찬 행사를 곁들여서 두 나라의 우위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반도 안보 문제부터 짚어보죠.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었는데요. 두 정상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나요?
네, 미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President Park and myself very much share the view. That we are going to maintain a strong deterrent capability.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발하면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게 두 정상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제시한 한반도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의 올바른 선택,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신뢰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온 대북 정책과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평가였습니다.
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공동선언도 채택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히 미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이 채택됐는데요. 새로운 양국 관계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미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조약도 재확인하고 북한의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의 뒷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네, 백악관 회견장에 모인 기자가 20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회견장에 마련된 자리가 거의 다 찼는데요. 한국 기자만 80명이 왔고 그 밖에도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
텔레비전 카메라들의 경우에는 회견장 뒤에 미리 마련된 자리가 다 차서 기자석 옆으로 길게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말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던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면서 미한 동맹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60살 생일을 특별히 기념한다고 들었다. 한갑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갑이라는 한국말을 집적해서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한갑이 된 두 나라 동맹관계 그만큼 확고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한 정상회담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의 미국 방문 기간 중에 정상회담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유미정 기자와 함께 박 대통령 방문의 이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 대통령이 방미 이틀째였죠. 지난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뭐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네.
남북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서 전사한 22만여 명의 미국 참전용사가 안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검정 정장 차림으로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네.
예포 21발이 발사가 됐고 박 대통령은 이어서 이곳 무명 용사탑에 헌화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에릭 신세키 미 보훈처 장관을 비롯해서 한미 참전용사들과 역대 연합사령관들이 박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또 역대 사령관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저녁이었죠. 이곳 워싱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워싱턴 동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된 것이 한 7시경이었는데요.
네.
그 초청 하객들은 한 5시 45분부터 입장을 위해서 그 아주 엄격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느라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간담회 에서처럼 좀 한복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있었는데
네.
이날 박 대통령은 금단추가 달린 아주 우아한 흰색 자켓 그리고 갈색 바지 정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박 대통령이 입장을 하자 한 450여 명의 워싱턴 지역 동포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일부 하객들은 또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그 휴대전화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는 그런 모습도
네.
보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네. 또 셋째 날은 박 대통령의 그 일정 가운데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었는데 유미정 기자가 본회의장에 나갔었는데
예. 예.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역시 그 연설 예정 시간이 한 10시 30분이었는데 그 훨씬 이전서부터 그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가 그 본회의장에 이제 먼저 들어가서 앉았는데 10시를 넘어서면서 그 본회의장 2층 관람석들이 다 차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한 10시 17분경에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을 선두로 해서 상원 의원들의 입장이 이어졌고요.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이렇게 들어서자 베이너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그 개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 안내위원들과 함께 입장을 했는데요. 그 장내는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연단에 올라서서 바이든 부통령과 베이너 의장과 악수를 하고 그 연설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한 5분 이상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 이에 대해서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를 향해서 목례로 답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0분 동안 박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고 의원들 반응 전해주시죠.
예, 박 대통령은 올해로 그 6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 관계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지역 협력 방안 등 그 포괄적인 현안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 협력 체제 구축,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 등 그 미국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연설 그 중간중간에 박 대통령에게 총 40여 차례의 박수와 6차례의 기립박수 를 보냈는데요. 네. 특히 박 대통령의 북한 언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을 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이 되었다면서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의 영어 실력도 상당히 화제인데요. 유미정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박 대통령은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40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보통 이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 영어 발음을 너무 굴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박 대통령의 억양에는 과장이 없었고요. 또 문장이 간결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아주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의 대화나 연설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속담 등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호의적인 반응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은 그 신뢰 구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한국의 속담 있죠.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네. 그 속담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경제 개발을 추구를 하는 등 이 이중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해석을 한다면은 뭐 북한이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는 없다 정도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재치 있는 표현에 역시 의원들이 박수와 함께 호응을 했습니다.
네. 네, 같은 날 저녁에도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식을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것도 다녀오셨죠. 행사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기념 만찬은 역시 이곳에서 멀지 않은 스미소니언 미술관의 뒤뜰에서 열렸습니다.
네.
말이 뒤뜰이지 그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장소이고요.
네.
또 그 아주 독특하게 천장이 온통 유리로 돼 있어서 밤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식장은 또 그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스크린 동영상으로 전시가 돼 있었고요. 또 테이블보는 한국의 한복 천을 활용을 했고
네.
제가 여기 살짝 들고 나왔는데 참 아름답죠?
이 아, 그 네.
색동 옷걸음인데요. 이것을 응용을 해서 그 냅킨을 돌아서 이렇게 마는 그런 네. 홀더로 사용을 했고요.
네.
또 전통 기화를 활용한 그 꽃꽂이 등으로 아주 한국미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한 두 나라 정치인, 경제인은 물론 학계 인사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 먼저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60년간의 오랜 동맹과 우정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장에 아주 걸맞게 수려한 아주 화려하게 수를 놓은 그 상아색 두루마기에 비치색 치마에 한복을 입고 입장을 했는데요.
네.
한국 전쟁으로 시작된 두 나라 동맹이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미국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우정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 분위기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피터 로스캄 의원이 건배를 제안하면서 한층 고조가 됐고요. 한국의 유망 피아니스트와 또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론스타의 Maybe Someday 들어보시죠. 네, 한 주간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4대 국영은행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동결과 거래 정지를 통보했다는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이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에 와서 주목이 됐어요. 먼저 발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은행은 지난 7일에 발표한 짤막한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계좌를 폐쇄한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이 계좌와 관련된 자금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계좌 폐쇄 이유 등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선무역은행이 어떤 은행인가요?
네, 북한의 대외 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인데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3월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당시 미 재무부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에 특히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그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중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 내 분위기가 지금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의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의 정치적 접촉이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상품 통관과 검문이 대폭 강화됐고 또 중국 내 탈북자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금융에 대한 단속도 확대되는 등 중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내의 그 같은 기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현재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네.
화춘잉 대변인은 구체적인 문제는 직접 해당 부처에 물어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행이 국영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후에 그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최근 들어 다른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한 3월 이후에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결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가 이미 밝힌 방침의 일환으로 그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중국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당국이 아니라 은행 측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데 대해서 국무부가 다소 절제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가 또 관심사인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실질적 조치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한국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8일 기자설명회에서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국제상거래의 기본적인 대외결제 창구라면서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북중교역이 차지하는 규모나 조선무역은행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실제 제재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져야 북한이 입게 될 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행이 발표한 짧은 성명만으로는 거래 중단이 일부 계좌에 국한된 것인지 또 거래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또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 간 경제 교류가 주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북한 자금을 예치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사태 이후에 중국은행이 문제가 되는 북한과의 거래를 대부분 정리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중국의 4대 국영은행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한 소식 이현철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초점 이번에는 한 주간 있었던 인권 관련 소식 김영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의 그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임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레메기시우 헨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지난 7일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조사할 조사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우선 북한 조사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됐고요. 국제인권 전문가인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 위원회 회장 그리고 마르츠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결의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자 세 명의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에서 인민의 기본적 권리를 가장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9가지 유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유형 가운데 무엇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규명하는 거죠.
네.
네, 9가지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 주민 개개인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식량을 확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어떤 인권 침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강제로 주민들을 구금하는지의 실태, 또 성분 차별의 심각성 등을 조사합니다. 그 밖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과 이동의 자유가 북한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 처형 등 생명권의 유린 문제, 그리고 납북자 등 강제 납치와 실종에 관한 혐의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 세 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 명 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비서와 전문 조사관들, 그러니까 인권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 또 증인들과의 조사를 위한 통역관 등 총 10명에서 20명이 조사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조사는 아무래도 현장성이 중요할 텐데요.
네네.
북한을 방문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방북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정부가 유엔 결의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커비 위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태국에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나요?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저희 VOA에 몇 주 안에 제네바에서 위원들과 유엔 측 담당자들이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정해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올려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서 본격적인 조사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북한은 유엔 결의와 조사를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조사의 그 공정성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유감스럽지만 지난 3월 47개 유엔인권이사국 가운데 북한 정권의 입장을 지지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결의안 역시 표결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47개 이사국에는 서방세계뿐 아니라 블록 불가담운동 회원국 등 제3세계 나라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국제법을 어기면서 억지 주장과 거짓 증언을 하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출범할 유엔 조사위원회 역시 어떤 외압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정치성을 배제한 채 자료 수집을 하는 게 본인들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올 9월에 열리는 68차 유엔 총회와 24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한 뒤에
네.
내년 봄에 개막되는 25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이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권고안을 내놓으면 유엔 안보리가 이를 심의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가해자를 제소할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또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1년 더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미 정부기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위원장은 지난 8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인권을 외교의 구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손상시킨다면서 인간 존엄의 가장 근본적인 사안을 제쳐두는 건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바마 행정부에게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의무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기존의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트리나 위원장은 톰 란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그 딸이기도 한데요.
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1일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는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면서 김정은 등 김씨 가족에 대한 우상화와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권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탈북자 사회를 적극 지원해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북한 인권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사 상식으로 넘어가죠. 존 레논이 부릅니다. Imagine.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바츨라프 하벨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북 전단 뿌리기 활동을 펴온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체코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을 기리는 국제인권단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창의적 반대운동을 위한 바츨라프 하벨상이란 이름의 이 인권상은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와 창의성을 보이고 진실 속에서 사는 인사들에게 수여됩니다. 2011년 12월 하벨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부인인 다그마 하블로바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회사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하벨상 기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에 열린 첫 시상식에는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 아이 웨이웨이와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권리운동가 마날 알사리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국제비영리기구인 미국인권재단이 해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열립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바츨라프 하벨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끝으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열어봅니다.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에 지금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이 억류돼 있죠. 케네스 배 씨, 한국 이름이 배준호라고 하죠.
네.
억류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석방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디까지 왔는지 백성원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당국 배 씨 혐의를 조목조목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왜 체포를 했고 또 왜 억류를 했는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물론 북한 당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배 씨가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돼서 6년 동안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소위 반공화국 강의라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종교활동으로 또 북한 주민을 매수해서 정권 전복 음모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무슨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뭐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15억 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이라는 제목까지 공개를 했는데
네.
제목만 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담은 내용일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네.
하여튼 이 북한은 배 씨가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역시 정권 전복 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혐의를 수사로 입증했고 또 사법 절차를 통해서 심판했다. 북한이 그 나름대로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에 앞서서 북한 사법 체계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정당성 주장 또 반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케네스 배 씨가 변호를 거절했다는 주장도 북한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의 변호사라는 게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각 본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자신들도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배 씨가 변호사 요청을 만약에 안 했다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측이지만요, 물론.
네, 참 서슬퍼런 법정에서 자신의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 배 씨가 겪고 있을 어려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배 씨가 이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례만 보면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모두 호텔이라든지 혹은 뭐 안전시설에 감금을 하고 거기서 조사도 벌이고
네.
또 재판 과정에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는 석방하는 수순을 밟았었죠.
네.
하지만 북한이 다시 또 그런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주말에 인도주의적 관용으로는 미국인의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드러난 얘기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배 씨를 이전 억류 미국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룰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 그 억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들어선 뒤에 처음이라는 점 또 네. 역시 그 배 씨 운명을 점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네.
예, 그 부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미첼리스 워싱턴대 총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다른 일에서도 전 지도자들보다 계속해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김정은식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변국들의 기대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번번이 거슬러 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배 씨를 수용소에 넣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예측인데요. 물론 그게 북한으로서도 워낙 부담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미국민을 수용소로 넣는다는 게요. 따라서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족들 애가 참 탈 텐데요. 미국 당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부에서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연방정부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만
네.
미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서길 촉구하는 목소리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 씨가 미서부 워싱턴주에 살았거든요. 배 씨 어머니 또 여동생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곳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배 씨 지역을 선곡으로 하는 지역 정치인들 중에 한국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폴신 상원의원 또 신디류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특히
네.
폴신 의원의 경우에는 무려 5선 의원입니다.
네.
또 상원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주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에서 교섭을 하든 아니면은 제3국에 부탁을 하든 그런 성격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활동에 더 속도를 내달라. 따라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 그런 당부나 혹은 촉구를 할 수는 있겠죠. 폴신 의원 역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서한을 미국과 또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신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신 의원이 중간에 배 씨 어려운 여러 가지 처지를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또 가족들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됐나 봅니다.
네. 이 또 워싱턴주 출신 연방 의원들도 이 문제를 주지하고 있습니까?
직접 배 씨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구민 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주의 신디류 하원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릭 라슨 연방 하원 의원이 배 씨 석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고 또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고 신디류 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배 씨 귀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배 씨 억류 문제에 대한 일반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배 씨 귀환을 기원하는 글도 올리고 하지만 이 웹사이트에 올리는 글은 사실 배 씨가 돌아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 씨에게 미국민들의 응원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지 쓰기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은 지난 2009년이었죠. 배 씨와 같은 경험을 한 미국인 여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나리 씨가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남한테 잘 알리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이 편지 쓰기 운동도 사실 지난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려진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편지들이 실제로 북한에 있는 배 씨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태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절차상으로 가능합니다.
네.
미국민들이 편지를 써서 뭐 가족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면 이걸 추려서 미 국무부로 보내게 되고요.
네.
물론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되겠죠.
네.
그럼 국무부가 이 편지들을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현지 대사가 일일이 출력을 해서 종이로 가지고 이제 미국인에게 전달을 한 건데요.
네.
유나리 씨 얘기로는 편지를 대사로부터 직접 받지는 못했고 대사가 뭐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감금 이 장소까지 와서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 당국자가 편지를 억류돼 있는 미국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뭐 그 과정에서 검열을 받겠죠.
네.
하지만 유나리 씨 말로는 너무나 삼엄하고 각박한 감금 생활 중에서 미국에서 날아온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네.
또 매일매일 그 편지를 보면서 견뎠다고 했고요. 지금 그 미국인들이 배 씨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또 유일한 도움이 바로 이 편지로 배 씨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유나리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네.
직접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또 물밑에서는 아주 열심히 이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 최장기 억류 미국인이 돼버린 케네스 배 씨 가족들과 빨리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백성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잭슨 알란의 노래 나이트 트레인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day, baby. Waiting on that sun to go down. What you say I pick you up after work? Slide over and we slip out to the outskirts of town. I got a blanket and a fifth of comfort. A little something to knock off. It's supposed to get a little cool tonight. Looks like I'm gonna have to hold you tight. About a mile off Old Mill Road, that spot nobody knows. We park the truck and we take off running. Hurry up, girl, I hear it coming. Got a moon and a billion stars. The sound of steel and old boxcars. The thought of you's driving me. Come on, baby, let's go listen to the night train. Yeah, I hope it's gonna be a long one. And if we're lucky, it's moving slow. Wouldn't mind if it lasted all night. Lying next to you on that hillside. Truck and we take off running. Hurry up, girl, I hear it coming. Got a moon and a billion stars. The sound of steel and old boxcars. The thought of you is driving me insane. Come on, baby, let's go listen to the night train. Let's go listen.